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3,000km가 넘는 길이의 강이 있습니다. 리오 그란데라는 이름의 강인데요. 이 강은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 남쪽에서 발원해서 남서부 뉴멕시코주를 가로지르고 남부 텍사스주로 들어온 후에 국경과 만납니다. 텍사스에서 리오 그란데 강 건너로 멕시코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훈훈한 광경이 화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목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들로 여행할 수 없는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를 포함해서 116개 나라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 금지 국가로 새롭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경을 사이에 두고도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 미국 내 이민자들이 많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의 사연이 멕시코 지역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멕시코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손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리오 그란데 강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기사에 실린 영상에는요, 할아버지 곤잘레스 씨가 손자 산티에고와 외치듯이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피아노를 앞에 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 한번 들어봐, 산티에고. 어떻게 지내니, 나의 손자? 이랬더니 4살 난 손자가 반가움에 팔을 흔들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답을 하네요. 할아버지는 이어서 많이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손자는 힘을 다해서 나도 사랑해요 라고 화답을 하네요. 세상에 하나뿐인 생일 축하 노래를 듣는 이 산티아고 군은 마스크를 쓰고 쪼그리고 앉아서 할아버지의 노래와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 멕시코 쪽에서 찍힌 영상이라서 이 소년의 모습은 제대로 나왔는데 할아버지 모습은 너무 작아서 얼굴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과 남북 국경 지역에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미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식과는 사뭇 다른 얘기인데요. 멕시코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마음 놓고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탈북자 이야기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첫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핑크 문, 분홍색 달.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달과 지구의 사이 거리가 35만 7천 킬로미터로 가까워져 슈퍼문, 이른바 핑크문이 떴는데요. 4월에 뜨는 슈퍼문, 보름달을 핑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와의 근접성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보이는 달의 이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일찌감치 2021년에 뜨는 두 개의 슈퍼문 중 첫 번째 달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름대로 핑크색, 분홍색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밝은 달이 뜰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전 세계 사진작가들은 서로 다른 유리한 지점에서 달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파리, 뉴욕, 시드니 등과 같은 여러 도시에서 어떻게 달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4월 보름달은 연중 같은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분홍색 꽃 때문에 핑크문이라고 불리는데요. ABC4 방송은 달이 미국에서 가장 이른 봄꽃 중 하나인 꽃잔디 또는 산잔디라고 불리는 허브핑크 이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뜨는 두 번째 슈퍼문은 5월 말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기자 명단. 미국 대학은 일반적으로 한 학생이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은 합격자 선정 시 실제 입학 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의 학생들에게 합격을 통보하게 되죠. 따라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해당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추가 합격 대기 명단을 작성하고 대기자 수락 여부를 묻게 되고 학생들이 등록금 예치금을 지불하는 5월 초 시점이 지나면 대기자 학생들 중 남아있는 정원을 채우게 됩니다. 자, 5월로 접어든 현재 미국 대학교들은 합격자와 대기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제는 학생들의 최종 선택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교들이 대입시험, SAT 등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학교 내신 성적과 에세이 등으로 결정하는 등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래저래 올해 신입생들은 합격한 대학들을 놓고 눈치 작전과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측도 여러 혼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학생 10명 중 2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트 앤 사이언스 그룹이 26일 발표한 전국 고등학교 1,332곳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입 지원자 중 20%가 합격자 대기 명단에 오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기 명단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더라도 해당 대학에 가겠다는 비율은 40%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색인종 학생들의 합격 대기 비율은 29%로 백인 학생들의 합격 대기 비율보다 11%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고소득층 연 12만 달러 이상 가정 출신 학생들의 합격 대기 비율은 32%인 반면 중저소득층 연소득 12만 달러 미만 학생들의 합격 대기 비율은 18%로 낮았다며 인종과 소득 편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자, 김동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26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은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과거의 몇몇 시도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제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이 취할 의향이 있는 조치에 맞춰 어떤 구조를 만들지에 대해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대해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제언을 했다고요.
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심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등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이뤄나가는 미국과 한국, 일본 공동의 능력에 매우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그 연합에는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긴장이 이어지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할 경우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 등의 대응에 이뤄내야 하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설명입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후쿠시마 문제 등 일부 도전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상호 신뢰나 존중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아직은 두 나라 간 신뢰와 존중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두 나라와 더 생산적으로 관여해 한국과 일본 관계에 더 안정적인 권력 구조와 역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 어땠을까요?
미 국무부 관계자는 앤디 김 의원의 대북 완화 조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언급을 했죠.
네, 지난 27일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고위 당국자가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질의를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검토 중인 사실을 말해왔다며 다만 검토의 출발점보다는 끝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 더 많을 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열렸던 기자회견인 만큼 그 외에도 다양한 의제가 나왔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미국은 더욱 대담한 중국과 파괴적인 러시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경을 초월한 위협도 직면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27일 언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틀은 초국가적 위협과 강대국 경쟁에 동시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는 초국가적 위협에 트럼프 정부는 강대국 경쟁에 각각 주력했지만 바이든 정부에게는 두 문제 모두 시급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는 표현을 한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보다 미국이 유리한 점은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가 도외시한 동맹과 파트너 역량을 바이든 정부는 다시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세대와 차세대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21세기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으로부터의 회복, 깨끗한 에너지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국적 가치에 대한 재헌신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로 뭘 강조했을까요?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로는 미국 구조계획법으로 명명된 1조 7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코로나 백신 접종 대폭 확대, 연방정부 내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철회,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대외적으로 구현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은 동맹과의 협력 관계 강화,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통 의제 구축,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회복, 외교의 우선순위 두기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100일간 대외적 성과로 쿼드 정상회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전임 정부의 독일 주둔 미군 철수 움직임 중지, 유럽과의 무역 긴장 완화, 세계무역기구 WTO와 파리기후협 전화협약 재가입,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신전략 무기 감축조약 뉴스타트를 연장하고 예멘 분쟁 개입을 중지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첫 100일 동안 21세기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또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주목할 만한 외교 이정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여를 위한 영국 방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해외 공급,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새로운 탄소가스 배출량 목표 채택,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현재 국가안보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하고 폭넓게 정보에 근거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임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거의 붕괴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요, 최근에 이례적으로 모의전쟁훈련 실시 사실을 공개를 했네요.
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 해군지휘참모대학과 함께 억제 갈등 확산 모의 검토 훈련, DEGRE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약, 갈등 확산 관리의 역학관계를 시험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새로운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냉전 이래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의 역량에 견줄 수 있는 두 개 적성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모의전쟁훈련은 국가적 억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역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은 미국 범정부 부처와 통합전투사령부 그리고 동맹들의 유사시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선 총체적 전쟁 수행 범위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략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 훈련이 모의 핵전쟁 훈련은 아니라며 핵무장한 적성국들과의 중대 이해관계가 걸린 갈등 상황들을 다루는 전략적 모의전쟁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대상으로 한 적성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훈련이란 건데 북한도 상정됐을까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DEGRE 훈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민감한 훈련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며 실시를 공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 훈련에서 어떤 적성국을 상정해 뒀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복수의 핵보유 적성국들과의 유사시 동시 대처 상황을 상정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에서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북한 등 다른 잠재적 적성국들의 핵 사용 가능성을 동시에 억제하면서 동맹들에 대한 타급 효과도 따져보는 셈법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장은 공개된 사실만 기초해서 평가한다면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억제력, 동맹 안심시키기라는 세 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다음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훈련이 북한을 대상으로 되는지 묻는 질의를 받고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처드 사령관은 우리는 북한 능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은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확행한 노력들을 이행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목표는 그와 같은 책임과 노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관이 중국의 핵 고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미 자신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일부 지표에서 변곡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증언했다며 단순히 핵무기 보유량을 토대로 한 나라의 능력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허술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임무 달성을 위해선 핵 운반 체계와 지휘 통제 역량, 준비태세와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나라들의 대처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적성국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억제하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핵 강대국들을 억제해야만 할 시대를 맞이했다고 경고하며 냉전 시절 이래 적용했던 억제력 3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평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책무에 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위치가 다른 모든 통합전투사령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재래식 전략을 포함해 모든 합동군의 임무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며 70년 넘게 방치해둔 핵무기 자산으로는 어떤 정책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리처드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정보당국에서 북한을 포함해서 적대국의 영향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하죠?
네,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가 북한 등 적성국들의 악성 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직 내에 해외 악성 역량 센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고 증가하는 정책과 외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센터는 악성 영향과 관련한 정보의 조율과 통합에 집중하고 도전을 더 자리해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관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한데 모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센터의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의회에서 지시한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정보당국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신설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의 임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당초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후 대응 범위를 중국과 이란, 북한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독자 선택 시간에는요, 미 하원 의원의 대북 제재 완화 재언과 미국 정부의 입장, 또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 전략 사령부가 최근 실시한 모의 전쟁 훈련과 미 정보 당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NBC 투데이 쇼 뉴스 진행자 캐피 파크 기자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인들은 텔레비전 아침 방송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밤사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고 아는 건데요. 대표적인 아침 방송 프로그램이 NBC의 투데이쇼입니다. 투데이쇼에서 뉴스 진행을 맡아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한국계 미국인 캐티 박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Sure. My name is Kathy Park and I am a correspondent with NBC News and I
네, 제 이름은 캐시 박입니다. NBC 뉴스 소속 기자고요. NBC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자와 기자로 10년 넘게 근무했고요. 지금은 NBC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 쇼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현장 취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의 현장 취재가 최근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뉴욕항에 정박한 해군 병원선 컴포트함에 가서 단독 보도하셨죠?
Yeah, so I live in New York City. I live in Manhattan and
네, 제가 사는 곳이 뉴욕 중심지인 맨해튼이고 일터인 NBC 방송국도 뉴욕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가장 악화하기 시작한 곳이 뉴욕 일대였잖아요. 이 코로나 이야기가 방송과 신문을 덮으면서 이 일은 내 기자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겠구나라는 이 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취재할 준비를 해놨죠. 이 병원선 입항 정보를 미리 듣고 곧장 그 배로 달려갔어요. 병원선에 포함 다음에 뉴욕 일대 의료 보건인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료 현장에서 본 코로나 대처 노력 어땠습니까?
Saw doctors and nurses in tears every day just because they were overworked.
의사와 간호사분들 모두 매일매일 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일은 이전에 전혀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의료진들은 감염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돼 있어서 퇴근한 뒤에도 가족, 친지, 친구를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이런 의료진들의 남모를 고통에 관해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서 시청자들께 전한 게 기자로서 세상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줬어요.
코로나 사태 외에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Happened last year. It was my first time on the Today Show in Studio 1A.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투데이 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뉴욕 록펠러 플라자 스튜디오 1A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NBC와 투데이 쇼를 보면서 방송 뉴스 진행자와 기자들을 동경했었거든요. 서베나 거스리 같은 유명 방송인과 나란히 앉아 방송한다는 거 정말 꿈같이 느껴졌어요.
동경하던 인물들과 함께 방송하게 되면서 긴장은 안 하셨나요?
Obviously, it was a very nerve-wracking moment because
당연히 긴장했죠. 엄청 굳어서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투데이 쇼에 제가 있을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방송 기자로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룬 것이어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계 기자가 전국 방송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게 드물어서 더 주목받을 수도 있겠네요.
I'm the first.
한국계로서는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다른 방송국에서 이 전국 대상 프로그램에 한국계 기자가 뉴스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고요. 제가 일하는 NBC 본사에도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저뿐이지만 제작진 중에 한국계 기자 프로듀서들이 몇 명 있어요.
소수계이자 여성인데 전국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I don't think it has hurt me. I think that
그런 출신 배경이 저한테 손해가 되진 않았어요. 우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점은 다른 기자들에게 없는 강점이죠. 그리고 저희 NBC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시청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점이 있었고요. 여성이라는 점도 불리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송계는 전반적으로 인종과 성별, 나이, 그 밖의 출신 배경을 모두 포용하는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니까요.
여성 언론인 대담에 앞서 나오셨던 분들은 남성 지배적인 언론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군요.
I think now more than ever they are doing a good job.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언론사마다 기자들을 성별에 따라 안배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고요. 보도 소재나 대상도 양성 간의 차별 없이 다루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오래전 월터 크론카이트 앵커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계 입문한 12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언론계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진 뒤입니다.
그럼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는 어떻습니까?
I think I would, if I had to, it would be closer to 10. I think here in the U.S. we are unique in that we're not.
10점 만점에서 10점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 미국만큼 언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미국에선 지도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까다롭고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잖아요. 또한 보도 이후에 몰아칠 폭풍을 염려해서 써야 할 기사를 못 쓰는 압력도 없습니다. 결국엔 언론인들의 자세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다루든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죠.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는 뭔가요?
What is really exciting and fun about this business is that you don't know what you will get the minute you wake up.
아시다시피 기자 생활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그날 무슨 일을 다룰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과 달리 업무의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매일매일 다양한 취재물을 배정받잖아요.
한마디로 예측 불허의 역동성이 언론계의 매력이라는 말인가요?
One day you are covering a natural disaster, a flooding that might happen overnight.
그렇죠. 어느 날은 갑자기 폭우가 내린 재해 현장을 취재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놀랍도록 훌륭한 사람을 인터뷰해서 영감을 주는 기사를 쓰기도 하죠. 언론의 목적은 공익 추구에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훌륭한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건 저의 개인적인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돼요.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기자로서 가장 좋은 점입니까?
You see both the good and the bad of society.
또 있어요. 우리 미국 사회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뉴스가 있는 곳에 기자가 달려가야 하니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논조를 정하는 데 따라 앞으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나란 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란 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국방송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특별히 도움받거나 본받은 인물이 있었습니까?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parents. They always have been my biggest...
저희 부모님이요. 지금의 성공을 일굴 수 있었던 건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공이 커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 한 번도 의욕을 꺾거나 낙담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죠. 지역 방송에서 일하면서 박봉에 시달릴 때도 부모님은 항상 더 좋은 미래를 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I think as U.S. journalists, we are so fortunate enough to have...
미국 언론인으로서 높은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곧 이 세계를 향한 거대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미국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가 따라올 거니까요.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모범을 보이면 세계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대담에 초청하겠습니다.
Okay, that sounds good.
네, 좋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 나누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NBC 투데이쇼 뉴스 진행자 캐티 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자동차의 대중화는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생산된 물품을 화물 열차로 수송하기 위해 철도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수송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나 트럭을 이용하면 기업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로 얼마든지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이제는 화물 열차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건을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 노선과 상관없이 회사 부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넓은 땅으로 공장 시설을 모두 옮기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미국인의 삶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의 한적한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시골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시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다른 지역에 들러 일을 보기도 쉬워졌고 가족이나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시골에서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다른 마을과 교류하며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적한 시골 농장에서의 삶이 덜 외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이 쉬워지면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미국 전 지역을 자동차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며칠씩 걸려야 도착했던 먼 거리에 있는 장소도 차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장소가 어느새 가까운 곳이 됐고 집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던 평범한 가족들이 이제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미국 곳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동부에서 남부로 중부 시골 마을을 거쳐서 서부까지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자동차로 가까운 해안가에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전 휴일에는 호수로 차를 몰고 가서 아름다운 풍경 마음껏 보고 돌아왔고요. 남북전쟁 유적지 같은 중요한 역사 현장도 가보고요. 산이나 숲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는요, 마차로 오갈 수 있는 거리만 다녔는데 지금은 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은 어디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족은 아주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서부로 이주했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부에서 출발해서 중부를 지나서 서부로 달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평생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자동차 덕분에 운전을 해서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변화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이동이 쉬워지고 물품 수송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포드 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가격이 낮아져서 일반인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 수가 늘어날수록 말과 마차를 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자동차 사고가 흔히 발생했고 큰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발달로 철도 같은 다른 교통수단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철도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가장 인기를 끄는 교통수단이었지만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결국 일부 철도는 폐쇄됐습니다. 도심지 거리에서는 말과 마차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가장 흔한 이동수단이었던 말과 마차는 도시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는 아직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만큼 자동차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수가 늘어났고요. 예전에 신선하고 맑은 공기는 매년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로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고 소음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크게 바뀌고 있을 때 통신수단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1920년 11월 2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KDKA 방송국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송은 당시 대통령 선거 소식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가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선거 내용이 라디오로 방송됐습니다.
1920년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열고 10년 안에 수백 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라디오 수신기도 1,300만 대 넘게 보급됐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대부분 대형 방송망에 속해 있었고요. 이 대규모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요즘은 라디오 방송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한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라디오로 들려주는 연극이에요. 라디오 수신기 속에 마치 연극 무대가 있는 것처럼 배우들이 실감나는 목소리로 연극을 하는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궁금해서 자꾸 듣게 됩니다. 희극인이 나와서 재미있는 말을 하는 코미디 쇼도 듣다 보면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라디오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뉴스도 보도해주고 정치적인 사건도 자세히 전해주죠. 평소에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미국인들은 이제 어디서나 대통령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처럼 라디오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존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들어보시죠.
러시아 이민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아 10년 만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 존 김 씨. 김 씨의 아내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서 뜬금없이 미국에 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던 김 씨. 미국행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좀 보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미국 가려고 하냐. 난 이거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공부하라 건다. 그러니까 난 난민대표부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난민대표부에 전화했습니다.
존 김 씨는 유엔 난민대표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또 쉽게 된 원인이 그게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난민으로 됐거든요. 러시아 정부에서 그때 난민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난민 쪽에 주민소도 있지만 제 번호가 00000 제1번입니다. 예.
러시아 난민 1호.
예, 난민 1호로. 그때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그런 그 문건이 쉽게 이 난민 대표부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저에 대한 이 수속 절차를 이민국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난민을 수속 주면서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없었군요.
예, 그래서 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난민 거기서 와서 제 문건을 그냥 갖고 올라간 거예요. 내려와서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후에 뭐 그분들 더 만난 게 없고 그 저하고 인터뷰했던 그 난민 대표부 한 성원 책임자만 만나가지고 하룻밤 그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시 그 가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문건만 이 남인 그 문건만 갖고 넘어왔죠.
가족이랑
그때 인터뷰 처음에 할 때 우리 와이프 거기 다 올라 있었거든. 언제 알게 됐고 아이들이 언제 낳고 다 문건 그때 당시 다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그럼 가족
러시아 이민국이 같은 해 승인했던 김 씨에 대한 난민 허가 관련 서류가 그대로 유엔 난민 대표부로 넘어갔고. 유엔은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살던 곳 다 누구누구 다 썼거든요. 그 확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군사범을 했다는 거 있거든요. 가서 테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나 앞으로 가서 뭘 하겠나 이런 자기 우견과 그 정확히 네 말을 다 하는가 진짜 이게 쓴 문건은 진짜 정확한 거 그런 확인만 하고 그냥 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결혼식한 사진을 다 갖고 갔어요. 그때 다 보여줬어요. 그럼 저는 뭐 과학적인 증거 다 있고 뭐 실제 그거 다 이미 전에 러시아 이민국에서 한 거 돼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 현지인들이 다 저를 조사하고 한 거니까.
존 김 씨가 미국행 비행기표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당시 어린 3명의 자녀에 대한 서류 절차에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006년 러시아 난민 자격 취득, 2007년 미국 난민 자격 취득, 그리고 2008년 러시아 출국. 존 김 씨는 2008년 뼈를 묻고 살려고 했던 나라, 제2의 고향 러시아를 떠났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러시아 여성인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은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아무 설명 없이 러시아 이민당국은 김 씨에게 기다리라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그 공항을 통과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다 나갔어요. 저는 안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민 그 증명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그때 당시 저한테 러시아에서 해준 그 난민 증명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민국이 세준 그 카드 주면서 왜 그런지 저를 안 내보냈어요. 저 때문에 비행기에서 못 떴어요.
곧 비행기가 떠나는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김 씨를 바라보는 아이들과 아내는 불안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은 막 지금 다 통과해놔가지고 저기서 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고 기도를 했어요. 다 서로. 하나님 여기서 길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뒤에 것도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내보내는 겁니까? 세워놓고 자기님 전화하면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우려했어요.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그래.
비행기 이륙 시간을 넘기고 30분이 넘어갈 즈음 러시아 이민당국은 김 씨가 내놓은 서류를 돌려주며 출국 허가를 내줍니다.
어린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30대 북한 남성 존 김 씨는 그렇게 2008년 여름 러시아 뉴욕 직항을 타고 눈물과 슬픔이 어린 땅을 떠나게 됩니다. 김 씨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기분이 좋았죠. 뭐 사실은 그 러시아 땅에서 맨날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미국이 자유 나라에 왔잖아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 울었어요. 저를 30분 동안 안내 보냈잖아요. 비행기 타니까 나, 이야 드디어 내가 자유 나라로 가는 거야. 그 자유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때 사실 우리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았거든요. 계속 또 숨어 다니고 하면서 만날 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 어디 가서 잡혀서 죽지 않겠나. 그 전에도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잡혔거든요.
김 씨는 북한을 떠났던 1995년부터 2006년 러시아 난민이 되기까지 숨어 살던 시절 북송될 뻔했던 상황을 꺼내놨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문을 누가 툭툭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러시아 경찰이 왔어요. 가자 그러니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냐 이 사람들 따진다. 뭐 알아볼 일이 있어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시간이 여러 시간 지났는데 북한 안전원들이 왔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러시아 경찰들은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시키려는 북한 보위부와 함께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던 당시 많은 수의 러시아는 탈북자들이 북송당했는데 김 씨도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러시아 방문하는데 김정일이 보안을 위해서 탈북자들 다 잡아 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데려내간다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12시 거의 됐는데 감방 책임자가 왔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잡혀서 나가면 죽는다. 너 알지 않냐. 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 러시아 감방 책임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제가 이 러시아 그 경찰서의 창문 따위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리인데 새 살창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다 보니까 살창이 한 구멍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그걸 막 흔들어 끊었어요. 끊어서 신발 바닥에 깔았어요.
탈출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던 김 씨를 불러낸 러시아 남성.
근데 한 2시경이 됐을까 감방 책임자가 와서 자기 사무실에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방 책임자가 네가 한 새벽 4시다 시경에 그때 겨울이 새까맣거든요. 막 심장이 아프다고 소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를 복도에 내놓을 테니까 나 그때 구급차를 부른다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게 가짜로. 감방 책임자가 지금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또 나가서 그 시간이 돼가지고 막 심장이 아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그냥 내다 뛰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내가 공방 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죠.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잡혀갔죠. I see friends
shaking hands. 상황이 급박해 자신을 도와주는 이유는 물어볼 수 없었지만 당시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미 지금 북한 땅 어딘가에 묻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과 작별하며 새로운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김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5월 한 달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